4화 전철 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은 더 갈 겁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PBR이 1.4배더라고요. 우리가 2007년도 주가지수 2000 갔을 때 PBR이 제가 보니까 1.6배더라고요. 그거 적용하면 대략 한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관계가 정상화된다. 여기도 심플합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북한 더 이상 너 핵 늘리지 마. 너희 그러면 제재 풀어줄게.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력을 할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크다는 거죠.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의 응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뒷배가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결국 기존에 눌려있던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장을 굉장히 좀 뭐 강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레이건 행정부 시기 때 1981년도에 레이건 행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79년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유가가 15불짜리가 38불까지 올라갔죠.
이게 1차, 2차 오일 쇼크인 거죠.
이게 1차고 이게 마지막 4차 그 이슬람 혁명.
중동 전쟁
예, 아니요. 이슬람.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일어날 때.
이슬람 혁명.
79년도에. 이러면서 79년도에 이제 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니 형인 신정 정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재밌는 게 19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1980년 10월 쯤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누가 사담 후세인을 지지하신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 그리고 미국도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왜 사우디라든지 순위파가 사담 후세인을 지원을 했냐면, 그 호메니의 이슬람 혁명이 혁명 수출을 왕정이 할 수 있다. 그럼 왕정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이라크를 지원했는데, 이때 사우디가 안보의 위협감을, 자기 생존의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과 레이건 행정은 뭘 했냐면 비밀리에 원유 증산 서명을 했어요. 아. 그래서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 중반까지 빠졌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게 예. 사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왔을 때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1970년대 유가 급등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71년에 그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도 있었고, 안 그래도 그래서 화폐가 달러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또 원유에 대한 수요는 또 급증하니까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잡아, 물가 잡아야 된다고 하고 금리를 엄청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18%까지 올렸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안정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물가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도 핵심이 뭐냐면은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날 1970년도 중동전, 제4차 중동전쟁.
그렇죠.
79년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그 10년간의 어떤 불안한 중동 정세가 물가를 올렸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18% 올라가면서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 중남미 국가들 외채 위기가 왔어요.
아, 그렇죠.
금리가 올리니까.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83년도가 정확히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레이건 행정부가 그 사우디 왕가랑 만나면서 유가 증산에 합의를 했어요. 유가가 확 빠지니까 물가가 빠지면서 금리가 빠졌죠. 이래서 뭐가 왔냐, 한국이 3조 호황이 온 겁니다. 1985년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 정확하게 우리가 지수가 200에서 1000까지 89년도 4년 만에 4배가, 5배가 났죠. 그렇죠? 5배가 난 이유가 뭐냐? 3조 효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작이 스타트가 뭐냐면 85년도 9월 때 플라자 협정. 엔화 강세,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나라 항상 외채 만국론이었어요.
그렇죠.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였다.
맞아요.
이때부터 유가가 40불짜리가 10불대 중반 빠지니까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아졌겠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88년도 올림픽을 했죠. 장이 그때 미친 듯이 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증권회사의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이때부터 우리 이제 증권회사에 지금 높으신 사장하신 분들
지금 그죠? 이때 들어오신 거죠?
이때부터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오 3조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5배 갔으니까.
그렇죠.
지수가 5배 갔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만 가는 거예요, 만 포인트.
그렇죠.
만 포인트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에 있는데 말씀하셨던 게 배경이 저유가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저유가 저금리.
아하. 근데 그것, 지금 분위기는 저유가로 갈 것 같다. 예. 그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최근
그다음에 이란도 저는 조만간에 정권 레짐 체인지 일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 뭐하게 레짐 체인지든 두 가지 하메니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으로 망명하느냐,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로 망명하느냐, 아니면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죠. 뭐냐?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우라늄 농축을 안 하겠다. 그거를 하게 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메니 그 그분이 망명을 하든 안 하든 그거가 그것 또는 아니면은 미국 국민의 요구를 줄어드는 방법 하나입니다. 우라늄 농축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이란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장난
요거 힘들어요. 하나 살려면은 돈다발 이만큼
돈다발 가져가야 된다.
그게 왜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페르시아가 뭐죠? 페르시아 상인입니다. 그 엄청 상인들의 파워가 엄청 세거든요. 상인들이 장사를 안 하고 셧다운 하기 시작을 했대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사오면 다 내일이면 돈다발이 한 바다발 두 바니까 장사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화폐 가치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1920년대 독일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죠. 거기다가 또 과문까지 겹쳐서 결국 뭐냐 그 미국의 그 실질적인 이란의 지배인 하메니가 79년부터 실제로 호메니용과 있으니까 46년, 47년을 지금 이란에 집권하고 있는데 이란 국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핵심 뭐냐?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안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제재가 풀리겠죠? 그럼 뭐겠어요? 또 이란이 석유가 또 대거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제가 볼 때 유가가 올라갈 게 아니라 유가가 내려갈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러브 전쟁까지 끝나면은 러시아 원유가 다시 풀리죠.
아.
그러면은 세계 1, 2, 3가 다 원유가 지금 묶여 있는 게 다 풀리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금 가격, 은 가격 하는 귀금속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유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것 같아요. 유가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기저에는 누구냐. 제가 저번에 나왔지만 푸틴 대통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제가 왜 아까 19세기 그 비엔나 체제 세력균형 유럽의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이 뭐냐. 둘이의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아하.
그래서 러브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저는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럴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제재에 맡겼던 러시아 원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원유를 누가 제일 많이 사죠?
중국이
사죠.
많이 사죠.
시장가보다 30% 이상 싸게.
그렇죠.
그게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1985년도와 현재 국제정치 경제를 비교해보면 국제정치 구조는 85년대 미소냉전, 현재는 미중 패권 경제, 행정부는 공화당의 레이건. 이때에도 뭐였냐면은 스타워즈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공화당의 트럼프. 이분도 지금 골든돔나 얘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세 번째. 유가 사우디의 증상과 하락. 이제는 오페 증상, 오페크 증상뿐만 아니고 하락이고 여기에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올 거다. 금리 하락 국면, 금리 하락 국면. 단 하나 틀린 게 뭐냐? 플라자 협정 때 엔화 강세가 갔는데 엔화 약세다. 요인데 최근에 보면은 다카이치가 맨 처음에 엔화 약세를 엄청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왜 못하느냐? 미국, 일본의 물가가 말도 안 되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의 서민들이 지금 또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 일본이 기준금리를 세게 올린다는 얘기도 나왔죠. 결국 40년 전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좀 이따 이제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두로 제거했고 남아 있는 건 러우 전쟁만 끝나면 아마도 올해 4월 달에 그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주음에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가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섹터가 좋아질 거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당연히 제게도 두 달 전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나와서 한반도 슈퍼사이클의 차화 전철 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게 뭐냐면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은 더 갈 겁니다. 지금 최소한 6개월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PBR이 1.4배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 주가지수 2000 갔을 때 PBR이 제가 보니까 1.6배더라고요. 그거 적용하면 대략 한 5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5000에서 5500 밴드.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그 관계가 정상화된다. 여기도 심플합니다. 현상 유지입니다. 북한 더 이상 너희 핵 늘리지 마. 우리 너희 그러면 제재 풀어줄게. 그리고 뭐냐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아마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력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우 전쟁에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푸틴 러우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의 응집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북한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뒷배가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미 간의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결국 기존에 눌려있던 전통 제조업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계가 방산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전기전자, 바이오. 여기는 뭐 당연히 주도주니까 뭐 하지만 저는 이제 방산 종목도 좋지만 오히려 전쟁이 끝난다. 러우전쟁 끝난다. 그럼 재건주가 뭐냐. 근데 재건주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주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면 미국과 유럽연합이 다 가져갈 거예요. 우리의 몫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러시아도 재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러면은 그 러시아 경제 재건에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볼 거다. 그게 차, 자동차. 당연히 그 러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다 철수했는데 다시 복귀할 수가 있죠. 화학. 아까 말한 대로 유가가 중국이 싸게 산 거를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화학 업종한테 좋을 수밖에. 전. 전력은 당연히 AI 때문이라도 좋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가장 부족한 게 전력입니다. 그리고 철강. 당연하겠죠. 철근 수요도 많아질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의 유연탄을 사갖고 올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의 무산 철강도 갖고 올 수 있고. 현대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대부분 어디서 갖고 오냐면 호주랑 브라질에서 갖고 와죠. 운송비가 절감이 되고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매처의 다변화.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은 뭐 당연히 건설 장비 뭐 북한 재건 뭐 북한 경제 재건할 가능성이 있고. 상사는 뭐냐면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상사 업체들이 자원 개발을 하고 있죠. 그 의류 또 당연히 북한에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북 경제 협력이 되면 과거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업종들도 보다는 제가 볼 때는 큰 섹터들이 움직일 거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그 서로 관계가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개성공단이 뭐냐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 안 했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이 100% 다 한국밖에 못 왔어요. 미국과 유럽연합에 수출이 못했는데 그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지금 소외받은 빨간 줄 밑에 있는 저 PBR 종목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땐 장이 세게 가려면 이쪽 종목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죠. 현재 삼성전자가 대략 올해 기준으로 PBR이 뭐 두 배까지 왔죠. 예, 그러니까 뭐 더 가더라도 결국은 장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슈퍼사이클을 가게 되려면 결국 분단체제가 아닌 남북한 평화체제가 돼서 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될 때 큰 장이 올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봐서는 우리가 독일과 일본의 어떤 지난 30년간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독일이 통일될 때가 1990년 10월 3일인데 아. 공식적으로 네. 그때 독일의 GDP는 일본의 4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되면서 GDP가 거의 안 늘어났는데
그러네요.
독일은 통일됐을 때 10년 동안은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동독에 퍼주기를 했다는 논리 뭐 동독에 인프라 깔아주고 뭐 한다고 정말 돈을 많이 썼거든요. 화폐 통합을. 얘네가 핵심이 뭐였냐면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일대일 화폐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러면서 10년간 독일 경제가 안 좋았지만 20년, 2000년대부터 유럽연합이 출범되고 독일이 통일이 되니까 뭐냐면 통일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일이 막혀있던 러시아와 동유럽이 독일의 경제권에 편입이 되면서 독일이 일본 GDP를 뛰어넘어서 현재는 세계 3위 경제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이거 좀 먼 조금 아직 너무 장밋빛일 수도 있겠지만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하게 되게 되면 한반도가 슈퍼사이클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손인철 박사님과 함께 한반도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를 볼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효치님들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꽤 세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군사력으로도 그렇고요. 경제력으로도 그렇고요. 제조업 능력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국가다라는 걸 좀 가지고 뭐 국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에 힘을 한번 좀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제 정치의 그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슈퍼사이클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예.
자, 오늘 소현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